오늘 성가대 찬양이 얼마나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었는지 감출 수가 없네요. 정말 가사와 또이 곡조와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분위기랑도 잘 맞는 것 같고 또 올해 우리 표어 또 성구 그 주제와도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악보를 잊지 말고 저한테 꼭 하나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잊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개정개역으로 읽고 또 새번역으로도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나중에 9절과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새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내가 아뢰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할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우리 9절,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맡긴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뭇 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였다. 아멘. 여러 달 만에 성경의 큰 수포기 시리즈로 다시 오늘 돌아왔습니다. 오늘 22번째 시간이고요. 또 마침 선지서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지난 7월 마지막 주일에 제가 이제 21번째 시간 아가서를 강의했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8월부터 12월까지 5달 동안에는 제가 이 참된 공동체의 모습이란 무엇인가, 또 복음이란 무엇인가,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설교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의아한 점이 있다거나 또 궁금한 것이 있다면 설교 제목들을 이렇게 살피시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렇게 하셔서 본인의 복음의 신앙이 조금 더 견고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선지서를 보겠습니다. 구약에는 선지서가 17개가 있습니다. 근데 저자는 16명이죠. 왜냐하면 예레미야 애가가 있어서 이제 그것이 예레미야 이제 저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 이 선지서 17권을 다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 중요한 주제들은 제가 다좀 이번 기회에 이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지서마다 특징들이 또 있으니까 그 특징들을 살피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선지서의 개관이 되는 시간으로서 선지자란 과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 또 그들이 집중적으로 그 살았던 시대, 그 시대의 정황은 어떠했는가, 그리고 사람들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지자들의 사역의 결과는 어떠했는가.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기본적인 것부터 뭐 상식적인 것이 되겠습니다만 좀 다루어 보면 구약의 선지서는 이사야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요 네 권은 대선지서라고 부르고 또 호세아부터 요엘 그렇게 해서 쭉 말라기까지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그 글의 양에 따라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이사야가 더 위대한 이 선지자고요. 뭐 요엘이나 뭐 말라기는 좀 뭐 좀 덜 중요한 선지자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 양에 의해서 그렇게 그냥 구분을 해놓은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지자들의 사역은 다 어려웠습니다. 그 어려운 뭐 여러 가지 이 포인트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 제일 핵심이 되는 어려움의 원인은 무엇이었냐면 그 당대마다 살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가 스스로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잘 믿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동의하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포인트와는 계속 빗나간 삶을 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들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교육하면서 아니면 양육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죠? 그건 그거죠. 뭐 나는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선생님을 비웃는 거죠. 아이 참, 내 뭐 다 아는 걸 저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실까? 이렇게. 근데 이 선지자들은 이런 비웃는 정도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나중에는 결국 이상한 소리 한다고까지 하면서 주장하면서 죽이기까지 했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7절 같은 데 보면은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하고 얼마나 잔인한지 또 톱질로 죽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칼로 죽이기도 하고 모든 고난과 또 환난을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그 대부분의 삶의 종말은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많이 비참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성경의 한 복판에 선지서라는 이 아주 위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글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로 보아 우리는 여기에 임할 때 사뭇 좀 진지해져야 되겠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거부하고 아니라 그러고 그러니까 힘들었고요. 그리고 육적 정신적으로는 뭐 무시당하고 죽임당하기까지 하니까 고통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참 많이 하나님께 갈등을 많이 가지기도 했고 그리고 또 부르심을 입을 때부터도 아 이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예레미야의 부르심의 장면을 살피겠지만 참 많이 이 하나님과 이 모종의 그 갈등과 알력이 아주 좀 이제 강하게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뭐 여러 선지서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지서가 아까 이사야, 예레미야 이렇게 시작 이제 쭉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사야가 가장 먼저 쓰여진 선지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선지서의 성경에서의 위치는 이렇게 시간적으로 배열을 해놓은 것이 아니고요. 그냥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세워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먼저 이 선지자들을 시대별로 좀 도표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래서 아 이런 선지자들이 이런 시대에 그냥 이랬었구나 아 이렇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그런 좀 측면을 도표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는 제가 조정을 할게요. 네,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선으로 본다면요. 근데 저희 BC 1000년경이 다윗 왕국 시대이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제 또 이어서 왕위를 한 40년 정도 받았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네, 제가 조정하겠습니다. 불행하게도 922년에 주전입니다. 이건 전부 922년에 왕국이 분열이 됩니다. 남과 북으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분열이 되죠. 그리고 나서는 북쪽 이스라엘이 200년이 정확하게 지내고 난 다음에 아수르라는 제국에 이제 멸망당하죠.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15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이제 남쪽 유다 이제 그 지파만 남아 있었을 때 이야기인데, 이제 그때는 또 아수르라는 제국을 또 제패한 그 바벨론이라는 그 신흥 제국이 일어서면서 이제 남 유다까지도 침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함몰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훼파가 되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이제 비참한 역사적인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바벨론을 또 제패하는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면서 바벨론이 잡아왔던 그 이스라엘 포로들을 다시 다 귀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귀환을 시키는데 이제 536년이 그 첫 번째 귀환 시기였고요. 이때 이제 수르바벨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같이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3차로 450년 전후로 해서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 선 위에 표시가 된 이 사건들은 정말 이스라엘의 그 예수님 오시기 천년 사건, 천년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그 치명적이고 또 충격적인 그런 그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이제 선지자의 그 활동으로 이제 주목을 하게 되면 선지자들이 이게 안 되네요. 선지자들이 출연하는 것은 왕국 분열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제 일어나게 이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들이 이제 성경의 그 열왕기서라든지 역대서라든지 이런 데 이제 이름이 거론이 되지 이 선지서처럼 이렇게 따로 책으로 남겨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첫 번째 선지자로서 활동이 왕성했고 잘 알려진 선지자가 엘리야랑 엘리사죠. 이분들도 책으로 남기진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그 이제 활동의 그 역사들이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잘 기록되어 있죠. 아주 또 재밌는 또 아주 흥미로운 기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 위쪽을 북쪽 이스라엘로 보겠습니다. 글자가 좀 작아서 죄송합니다. 다 집어넣으려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첫 번째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북쪽 출신으로서요. 요나이고 또 그도 두 번째가 이제 아모스. 그다음에 세 번째가 호세아입니다. 이 호세아는 자기 민족이 망하는 그 아수르에게 망하는 그 시점을 이렇게 사역 기간 중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들을 다 본 이제 선지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이 정도가 이제 북 이스라엘에서 나온 선지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서는 오바디아가 이제 가장 먼저 이제 나온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 뭐 이렇게 약간의 뭐 학자들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엘, 유명한 요엘 아시죠?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뭐 이렇게 말하면서 했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 이사야는 남쪽에서 활동을 했지만 미가도 동시대에 활동을 했고요. 그러나 북쪽 그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본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치명적인 역사적인 그 순간에 증인으로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스바냐,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박국.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그 남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아주 굉장히 그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아주 그 불안할 때, 그때 이제 활동했던 하박국 선지자인데 586년 그 멸망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박국서에는요. 그런데 이 586년 이 아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역사,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역사적인 순간인데요. 이 순간을 같이 품고 있어 사역 기간 중에 품고 있었던 선지자들이 이제 예레미야가 그 딱 중간에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그 다음에 에스겔, 이렇게가 이제 그 예루살렘 함락이 되었던 586년 사건을 이제 목도했던 그런 선지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귀환한 다음에 포로로부터 귀환한 다음에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위해서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라는 그 두 선지자를 부르시죠. 그리고 또 이제 한참 뒤에 2, 3차 다 귀환한 후에는 이제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이제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선지자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다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도표를 원하시는 분은 제가 홀 데스크에 프린트해서 놔두었으니까 오늘 이 설교의 그 PPT 슬라이드가 전부 프린트된 이제 그 용지를 가져가시면 집에서도 한번 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선지자는 영어로 prophets라고 하기 때문에 예언자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하죠. 근데 그래서 앞날을 이렇게 미래를 점치는 예언하는 사람인 줄로 그 아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언자가라는 말보다는 대언자라는 말이 훨씬 더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future teller 뭐라 그러죠? 하여튼 뭐 fortune teller라 그러나요? 그런 어떤 미래를 점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messenger라는 그런 그 의미가 훨씬 더 강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또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배우지 못하고 그리고 전한다라는 것은 이게 성립이 안 되는 역할과 기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메신저라고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 전하는 말씀을 보면 이제 미래의 예언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언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미래를 이 선지자들이 말한다고 해서 점치는 사람들하고 차원을 같이 보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주 분명하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대표로 오늘 예레미야의 부르심의 장면을 보셨는데요. 예레미야 안에 많은 갈등과 번뇌가 아주 뭐 정확하게 엿보입니다. 5절에 보시면은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문 민족에게 보낼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곧바로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래요.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너무 어립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이때 부르심을 받았을 때 10대 후반이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일찍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고 한 55년에서 60년 정도 사역을 했으니까 와 정말 듣기만 해도 정말 참 대단하죠. 그래서 어쨌든 나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곧장 또 말씀을 하세요. 대응을 하세요.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너 어리지 않다.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서 말해라. 그리고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널 구원하겠고 내가 널 보호하겠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입에 대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너무나도 분명한 경험이라는 뜻이죠. 손을 내밀어서 입에 대시고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맡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리고 또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예레미야서 나중에 볼 때 제가 중심 단어로서 보겠지만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불합당한 것은 다 파괴하고 뽑고 그리고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새롭게 세우고 심게 하겠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받은 사명의 핵심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의 부르심을 보면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 뚜렷해졌습니다. 뭔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깨어난 것이죠. 그리고 주님과의 분명한 만남이 확신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가 사역할 때 이제 앞으로 첫 단계에서 전할 말씀을 주십니다. 앞으로 사역 기간 너 앞으로 한 50년, 60년 사역할 거야. 이렇게 기간도 미리 말씀하시지도 않고요. 너 그 사역할 동안에 너 이 말씀 다 전해야 돼. 정리해서 라고 그렇게 다 해서 전부 다 한꺼번에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또 그렇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역자들을 보더라도요. 주님이 때마다 결정해서 주십니다. 이것을 보면 당신께서 부르시는 선지자들이 누군지도 결정하시고 부르시는 시기도 주님이 결정하시고 사역의 내용도 결정하시고 끝낼 임기도 결정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주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지금이 임기 끝입니까? 이렇게 한 번씩 물어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그 상황과 또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무슨 말을 전해야 할지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무척 중요했습니다. 무엇을 할지 물어야 됐고요. 언제까지 해야 될지 그것도 물어야 되고요. 이 상황에서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물어야 되고요. 이 사건은 대면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도망을 가야 되는지 그것도 주님께 사람을 지금 찾아야 하고 구해야 할지 아니면 사람을 떠나야 할지 그것도 주님께 다 물어야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도표에서 보았듯이 모든 변천하는 이 시대의 정황 속에서 이 제국들의 흥망성쇠가 일어나는 아주 정말 그 역동적인 그런 그 역사 속에서 이 아주 미약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암울한 그런 시기를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국이 벌써 몇 개가 지나가는 것입니까?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제국이 들어서게 되고요. 또 그리스 제국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또 못 살게 굽니까? 그 다음에 또 로마 제국이 또 그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까지, AD 70년에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제국의 그 노름 속에서 아주 힘든 상황들을 많이 불쌍하게 겪었던 그런 민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환한 후에 아까 이제 우리가 거기서 보셨지만 도표에서 보셨고 또 저기도 슬라이드에도 나오지만 536년에 이제 귀환하고 450년 정도의 이제 성전 성벽까지 다 재건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큰 감격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얼마나 서름을 이제 외지에서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까지 짓고 참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겠구나. 그런데 예전에도 돌보셨는데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런 험한 꼴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아서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 말씀 정말 붙들고 살자. 그렇게 해가지고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그런 걸출한 그런 그 지도자들이 나타났을 때 막 영적 부흥도 일어나고요. 다들 뜨거웠죠. 그런데 이내 또 이 말씀 하다가 말씀이 누리게 하는 생명은 못 누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켰냐 안 지켰냐 지금 이런 형식주의 이 형식주의가 율법으로 적용될 때는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이 주의 그러니까 이 이념으로 바뀌는 거예요. 말씀이 또 그러니까 말씀의 본질의 생명이 아니라 말씀주의가 돼버려가지고 이념에 시달리니까 이것처럼 또 강력한 게 없죠. 이때 바로 나타났던 신흥 그룹이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는 말씀하면서 강령과 금기를 온통 정해놓고 이것을 지키나 안 지키나를 확인해주는 그런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결론은 이 사람들 예수님께 무지하게 혼났죠. 생명의 그 본질을 잃어버렸으니까요. 말씀은 쥐고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은 껍데기예요. 자기들 폼이고 자기 말하자면 자기들의 체면이에요. 그리고 결코 그 말씀의 생명으로는 인도하지 못했던 거죠. 그 이유는 있습니다. 그걸 바리새인들이 몰랐기 때문이죠. 모르면서 가르치려고 하니까
되게 안 되는 거죠.
요즘도 우리 보면은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아, 나의 사역은 실패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가끔 있죠. 저는 그거 그냥 가볍게 들을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양심 선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과연 그 속에서 무엇을 잃어버렸는가를 찾아야죠. 생명의 본질은 찾지 못하고 생명의 말씀은 사랑하지도 못하고 뭐 그냥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말씀 그렇게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이 그 당시에 바리새파들이 말씀으로 인도했을 때랑 오늘날과 무엇이 다르겠냐라는 거죠.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21세기에 기독교가 진정으로 일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정말 치명적이고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마다 우리가 한번 그 상황을 좀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시간 이 제국들의 위협으로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위기감이 치솟았겠습니까? 그 불안을 그런데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었을까요? 상황이 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의 사정상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못했던 거예요. 그 못했던 그 사람들의 상태를 한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꺼풀만 들여다보겠습니다. 불안의 상태가 계속 지속되거나 아니면 불안했다 낮았다 불안했다 낮았다 하는 것이 기폭이 이렇게 심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불안한 줄도 모르고 살아가다 보면 그냥 그것이 불안이 그냥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나의 삶에는 별로 영향이 없구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불안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긍정적이고 풍성한 마음으로 서로 돕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힘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불안이 바로 그것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무엇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특징은 워낙 이 환경적으로 불안과 위기가 아주 엄청나게 정말 그 높은 고조에 이르렀을 때였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에게는 잠재되어 있고 드러나는 것이 불안과 불안 증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불안하면 뭐 하죠? 논쟁하죠. 그렇죠? 다툽니다. 그리고 국가와 사회 간에도 불안하니까 내가 폭력이 일어나게 되죠. 국가가 폭력을 사용할 때는 그게 합법화된 폭력이죠. 그런 폭력, 또 패권 싸움, 그 다음에 전쟁을 불사하는 것, 그리고 자기들이 승리하면 그 민족은 자기들이 무슨 수를 써서 인권이고 뭐고 다 학대하거나 죽이기까지 해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아주 정말 지극히 타락한 그런 지경을 지나가게 되죠. 근데 그 불안과 위기 상황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극복하라고 하시는 거죠? 말씀을 들으라 입니다.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입니다. 그 뒤에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 우리가 그 율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레위기 19장 10절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자, 우리가 사랑할 때 힘을 얻습니다. 내가 사랑받을 때도 힘을 얻지만 사랑할 때 힘을 얻습니다. 자, 힘을 얻으면 그 사랑을 하면서 얻는 힘으로 나의 이 불안과 나의 이 상황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죠? 내가 이 사랑하는 힘을 얻었다고 해서 불안과 위기는 그 상황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사랑받고 사랑함으로써 얻는 힘이어야 되죠. 항상 제가 강조 말씀드리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드릴 때마다요. 그런데 이것이 사랑받고 사랑하고 힘을 얻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열매가 맺어지기까지는 인내가 부족한 거죠. 인내하는 거는 아무런 일을 안 하는 거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에 급한 거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찾게 되겠죠. 당장에 나의 이 불안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불안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한 모든 일들을 우상숭배라고 총칭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상의 그 대상은 뭡니까? 이방신들일 수도 있고요. 또 이웃에 자기들을 잘 봐주는 나라일 수도 있고요. 가서 붙어야 되죠. 그 바로 우상숭배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길러온 어떤 힘이나 아니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술수나 이런 것들에 다 의지하는 것, 이것이 다 우상숭배라는 말로 축약이 됩니다. 꼭 가서 뭐 절하고 뭐 이렇게 안 해도 우상숭배는 얼마든지 만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 불안과 위기를 하나님은 또 그럼 몰라라 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자기들의 신인 걸 알았으니까 하나님께 가서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다 하는 거죠.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뭐 불안함과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하는 거죠.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혹시 이해될 수 있는 삶이 아닐까요? 그냥 우리가 나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삶이고요. 누가 그렇게 해도 정말 이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불안하면 정말 응급조치로 별의별 수를 다 쓰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말씀이 들어와서 곱씹어져야 되고 그것이 또 충분히 소화되어서 또 익혀져서 나의 성품으로 이렇게 빚어져야 되고 그 성품이 또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고 또 그럼 나만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우리 옆에 사람들 전부 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렇게 해서 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할까 안 할까 그런데 용기를 내서 사랑하기까지도 또 시간이 걸리고 그 사람이 또 나의 사랑을 받아주고 또 그 사람 사랑으로 또 다시 이렇게 되갚아주는데도 또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관계가 형성되고 관계가 또 익어지고 좋은 관계로 발전하고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얻는 힘이 우리가 조금 불안한 상황이 있어도 이제 이길 수 있구나 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냐라는 것이고요.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인내가 요구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당장 뭐 이 불안과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효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말씀의 역사는 뒤로 미루고 뒤로 미루다 보면 그건 벌써 2차적이 되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으로 가버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다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있다 뭐 이런 거 찾으면서 또 이렇게 해서 잘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러고 또 대부분 그렇게 도와주시지 않을 때도 많으니까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은 또 내 편이 아니다 그러고 또 뭐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다 그러고 뭐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 그러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퍼스널 릴레이션십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을 나의 차원에서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하면 그거는 인격적인 차원이 아니죠. 퍼스널 릴레이션십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러니까 열의 하나라도 뭐 백의 하나라도 하나님 차원을 좀 이렇게 인정하려고 애를 쓰면서 또 그 하나님 차원으로 좀 이렇게 들어가서 내가 좀 힘들더라도 이렇게 좀 노력도 하고 거기에 또 내가 또 손해도 좀 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차원으로도 좀 이렇게 우리가 봐야지 보는 눈이 열리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지 그게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떻게 내가 나의 차원에 나에 딱 맞게 나만 위해서 해주시는 것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은 정말 나의 말은 다 들어주셨다. 다 들어주셨다. 그럼 그게 인격적인 관계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이 말씀이 꽃피우기까지 사는 길은 지금은 내가 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건 나중에. 이런 나중은 절대로 오지 않죠.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원리적으로는 이해가 됐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고 하나님께로 진지하게 돌아오라 그러는데 그것을 못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냥 금방 효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니까 아유 저 선지자가 말하는 건 능력이 없어. 아 저거 거짓말일 수도 있겠다. 전혀 안 일어나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말씀을 안 받아들여서 안 일어나고 있는 건 모르고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 안 일어나고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급기야는 저 선지자는 가짜다. 아, 저 선지자는 자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를 괴롭히면 우리는 죽여도 된다. 그래서 실제로 죽였던 거죠. 그런 구체적인 삶의 정황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 큰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 그 결단에 따라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아주 위대한 신앙의 행위 무엇이죠? 인내.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인내가 없는 신앙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중요한 두 가지 핵심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아주 짧습니다. 하나는 샤마. 무슨 말씀인지 어떤 분들은 아시죠? 들으라, 들으라. 샤마,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나의 아들과 딸들아 들으라, 들으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슈브. 슈브는 돌아오라라는 뜻입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무슨 뭐 복된 일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다. 그런데 너랑 나랑 시간을 가지고 인내하자. 사실 그것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내 삶의 진짜 최우선적인 그 프라이어리티가 뭔지를 볼 수 있게 되고 그 길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인내라는 그 과정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성숙에 이르지 못하죠. 왜 그토록 들으라 하시고 왜 그토록 돌아오라고 하시는지 이거는 한 단계 좀 깊이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사야서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쯤에 부르시고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나서 물론 그전에도 있었지만요 3500년 전에 시내산에서 부르시고 난 다음부터 백성들에게 계속 동일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전했던 말씀과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들으라 그리고 돌아오라 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그래 우리가 살아생전에 몇십 년 그냥 참고 들어드리자 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주님은 3500년 동안 쉬지 않고 틈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마다 나의 말을 들으라 돌아오라 3500년 동안 쉬지 않고 하세요. 정말 하나님께는 지겨움이라는 단어가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인내심이 깊으신 분인 것 같아요. 계속 하세요. 계속. 그런데 당대의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선지자 시대를 예수님이 총평을 하시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과 3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요. 한번 좀 제가 스크린에 띄워놓지 못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창세기 4장까지 올라가죠. 예수님은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왜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했냐면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이 사가랴가 성전에서 죽음을 당했는데요. 이스라엘은 그 포로 전에 역대하 그 사건이 이제 자기들의 역사의 마지막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사가랴의 피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땅에 죄 없이 흘린 모든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건 신원이라고 하죠. Vindication.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일의 책임은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를 말하나요? 예수님의 세대요. 예수님의 세대. 그러니까 이 세대라고 말씀을 하셨죠. 정말 이 책임이 그 세대에게로 돌아갔습니까? 예. 섬뜩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그 책임이 그 세대로 다 돌아갔습니다. 성전이 완전히 훼파되었고요. 그리고 완전히 주권과 그리고 모든 소유와 관계들을 다 로마 제국에 빼앗겨 버려졌습니다.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일어난 성전 파괴가 지금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세대에게로 책임을 돌리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세요. 심판주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뒤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24장, 25장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성전 파괴의 때와 재림의 때를 구별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아주 귀한 말씀을 접하게 되는데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 보셨던 도표에 나타난 그 시대, 긴 시대를 총평하시기를 책임을 이 세대로 돌리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장 37절 38절에 보시면은 아주 이런 말씀이 있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보낸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보라, 보아라 너희 집은 버림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성전 파괴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십니다. 정말 가슴 아픈 말씀이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렇게 품고 있었어요. 들으라 그러고 돌아오라 그러고 그렇게 말씀을 계속하셨어요. 계속해서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의식하게 되었다. 하나님께 이제 내가 기도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것은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행하기를 원하게 되었다. 나는 그것을 실행한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모습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온 건 모든 것이 다 나중이고 지금은 급한 거, 교회도 급한 일이 많고 가정에도 급한 일이 많고 직장, 이 세상을 바라보면 뭐 모든 것이 다 급한 일이죠. 모든 것이. 그러니 우리의 불안은 증폭되고 이 시간과 인내를 가질 여력은 없어지고 결단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선지 시대를 살았던 백성들과 같이 오늘날에도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들으라, 돌아오라. 이 말씀 듣고 주께 돌아오라는 말씀을 우리가 요즘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이 도대체 뭐냐? 이것은 주님의 말씀 듣고 경청하고 주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수천 년 동안 말씀해 오고 계십니다. 비록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외친 말씀이 그 선지 시대에는 당대에는 들려지지 않았어도 오늘날 우리들의 심령에는 들려질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들려질 때 우리는 옛 선지자들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옛 선지자의 말씀이 우리 개인과 목장과 우리 공동체에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참 회개의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